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그를 바라보는 생활, 또 그를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란 단순한 말 같지만 실제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여러 방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 공의, 또 권능, 또 영광 등의 방면들이 있지만 또한 고난의 방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면 중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방면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고난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탄생 때부터 그 피난의 고난과 또 동족의 배반의 아픔에 대한 고난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배반하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신 주님은 최후의 더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러한 고난들을 받으며 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도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도전해 줍니다. 저는 이것을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은30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략을 짜고 매우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와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안녕하신지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도저히 안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저에게는 힘들게 다가온 말씀이었는데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자신의 제자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매우 속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여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고 랍비여, 즉 스승을 가리키는 그 객관적 호칭을 사용하며 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 변해버린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녕하시옵니까라는 표현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나 또는 그 편지의 앞부분에 쓰는 형식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진정으로 안녕하신지를 물어보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곧 잡혀가게 될 예수님의 현재의 처지를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이제 당신은 끝인데 괜찮으시겠죠? 이제 그만하시고 편하게 가시지요. 뭐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겉과 속이 다른 형식적인 인사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두번 죽이는 행위처럼 느껴지게 하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가슴에 깊은 아픔을 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의도와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은 안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또한 묵묵히 감당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Do what you came for.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의 저항도 없이 대적들의 손에 체포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참 칭찬받을 만한 의리 있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신이 힘없이 잡힌 것은 이 일을 예고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선 무리에게도 평화로운 가르침을 베푼 자신을 강도를 다루듯 하는 것은 다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또 초자연적인 이적을 수없이 행하신 바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단번에 대적들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대적들의 불의한 손에 자신을 맡기셨던 거예요. 왜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 죄인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 또한 묵묵히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성경 속에 그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늘 말씀의 성취를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정 말씀의 사람이셨고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늘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으셨고 또 가야 할 길을 발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난을 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고난의 잔을 택하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의 이익이라는 두 갈래길에 놓여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살고 계신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생하며, 아파하며, 낮아지며,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들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손해가 찾아옵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축복받으려는 마음보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클때 진짜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그300 용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3만 5천 명대 300명. 정말 떨려서 전쟁에도 못 나갈 상황입니다. 우리 나가자마자 다 밟혀 죽겠구나라는 그러한 염려할 수도 있지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때 그냥 순종했어요. 아니, 100세 때 주실 땐 언제고 왜 도로 가져가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나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고 칼을 들어 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 그 뱀을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말씀을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그 즉시 독이 싹 빠지고 살아났지만 죽어가면서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늘 따지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지 따져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 순종은 결단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를 위한 잔치에서 한 프랑스 관원이 워싱턴의 어머니를 향하여 어떻게 하여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워싱턴의 어머니는 주저없이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위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나아간다면 그곳에 소망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아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시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서럽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 따르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면 감격과 은혜가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그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깨닫고 나의 모든 자아를 철저히 주님 앞에 복종시킬 때에 더 성숙한 믿음과 또 감격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 영광과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어제 위로하던 말이 오늘에 와서는 조롱하는 말로 변하고 또 칭찬이 얼마 후에는 비난의 소리가 되기도 하고 또 성공이 순식간에 깨어지고 변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배신하고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여 기뻐 뛸 때나 실패하고 불안 속에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일정하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힘들고 또 괴롭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열정을 다해 전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에 열정을 다해 순종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고통을 택하고 사랑을 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우리의 순종을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순종, 온전히 순종하신 그 모습을 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참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고통을 택하고 또 사랑을 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온전한 우리의 순종을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참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된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보내며 내일 있을 복된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일 있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선포될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봐 주시며, 하나님 치유의 역사와 또 필요의 모든 공급함이 있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